내 생의 마지막 남은 한 달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에 집중하며 사시겠습니까? 어느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장례식장을 많이 가게 될 때가 있잖아요. 장례식장에 가면 누구나 생각이 많아져요. 인생의 의미를 묻기도 하고요. 또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 번쯤은 생각해 보곤 합니다. 그것은 누구나 공통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나이가 많건 적건, 성공한 인생이건 실패한 인생이건, 또 신앙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누구나 다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곧 내 이야기가 될 테니까요. 곧 내 이야기가 될 테니까요. 우리도 언젠가는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기 바빠서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또 유교적인 관습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은 게 뭐냐면 죽음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겁니다. 별로 상쾌하지 않은 것이고, 괜히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별로 기분 나빠하고요. 무관심하고 억지를 해도 일부를 해도 자꾸 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죽음일까요? 그렇게 무관심하고 아예 내 머릿속에서 기억을 완전히 다 지워버린다고 해서 그래서 그 죽음이 사라지는 것일까요? 우린 어느 날 갑자기 나와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때 그것은 남일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남일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게도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린 그때 진지해지는 거죠.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 보는 거죠. 진짜 인생에 의해서 제한된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에 우리가 헌신하고 살아갈 것인지는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대개 알려지기를 이사야의 소명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사야 6장 하면 두 번 얘기할 필요 없이 아하, 이사야의 소명장이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이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이사야는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사야는 유다 예루살렘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요, 언제나 굉장히 그 지도자층, 왕족이나 어떤 귀족 가문의 출신들과 함께 늘 어울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포한 메시지도 되게 통치자들, 왕들, 또 지왕족들, 그들을 향해서 많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이사야는 굉장히 학식도 있었고요. 또 이사야는 인격적으로도 잘 갖춰준 사람이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 부를 만큼 굉장히 탁월했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사야가 부름을 받았을 때가 언제냐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 우시아가 죽었던 그때예요. 오늘 1절에 말씀해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로 되어 있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보니,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던 결정적 계기의 시작은 바로 우시아의 죽음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특히 이사야는 유다왕 이 우시아를 너무 좋아했어요. 인간적으로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만나 교제하고 또 나누는 대화가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역대하 26장 22절에 보면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 말씀 뭐냐면 이사야는 우시아 왕의 삶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요. 너무 좋아서 그래서 우시아 왕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삶에 대한 기록을 누가 해야 되느냐? 이사야가 했다는 거죠. 이사야가. 그만큼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대략 짐작이 가능한 거죠. 서로 굉장히 좋아했던 관계예요.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했던 관계지요. 그런데 우시아가 죽게 된 거죠. 우시아가 죽게 됐어요. 자연히 복잡한 감정이 그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가득히 밀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이 내 곁에 영원히 함께 있을 줄 알았던 사람이 지금 갑자기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이 되고 근심이 되고 아프고 슬프고 여러 가지 망감이 교차했겠어요. 더구나 내 그렇게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때 진짜 인생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게 된 거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의미 있는 삶인가를 고민해 보기 시작한 거죠. 우시아는 16세 때 왕이 됩니다. 그리고 68세에 죽음을 맞이해요. 대략 계산해도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왕으로서 통치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해요. 예. 16세의 왕이 돼서 68세에 죽었어요. 이 우시아 왕은요, 왕으로서도 성공한 왕이었고요. 또 백성들에게도 굉장히 평판이 좋은 왕이었고요. 무엇보다도 영적으로도 괜찮은 왕이었어요. 괜찮은 왕이요. 성경의 말씀에 역대하 2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 정도 되면 괜찮은 왕이지요. 괜찮은 왕이에요.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이상한 짓을 해요.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이상한 짓을 하는데 어떤 짓을 하냐면요, 그가 직접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해요. 분향은 아무리 왕이라도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오직 제사장에게만 주어진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지면서 네, 나도 할 수 있겠다. 나도 얼마든지 제사 드릴 수 있고 분향할 수도 있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본인이 직접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제사장 80명이 다 막아서서 왕이시여 절대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왕이여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용기를 내서 그래서 왕을 막아섭니다. 그 내용이 바로 역대하 26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제사장들이 다 와서 막아섭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이 우시아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기 시작하죠. 본래 나병이 생기면 함께 살지 못하고 진영 밖으로 쫓겨나가서 죽든지 살든지 혼자 쓸쓸하게 살아야 돼요. 사람들 곁에 보면 안 돼요. 혹 사람들 내 주변에 있으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돼요. 그것이 의무였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곁에 오지도 못하도록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외치도록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이었는데 차마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별궁을 짓지요. 별궁을 지어서 거기서 쓸쓸한 여생을 보내게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지요. 그렇게 드디어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사야가 이 모습을 다 알고 있거든요. 이 상황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가 왜 나병에 걸리게 되었는지, 왜 그렇게 쓸쓸한 여생을 보내게 되었는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누구보다도 이사야는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진지하게 고민했겠죠. 죄와 죽음의 문제가 무엇인가? 도대체 인생이란 어떤 의미인가? 진지하게 죽음 앞에서 고민한 거죠. 그러면서 그가 발견한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가 결정적으로 발견한 세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도 반드시 이 세 가지는 발견하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 오늘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가 너무도 근심에 쌓이고 슬프고 그 죽음의 순간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울면서 성전을 찾아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에 내가 보니 그 성전 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것을 칼빈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왕의 죽음으로 인하여 국가의 장례를 염려하고 슬픔에 잠겨 있었던 이사야와 백성들에게 세상의 모든 왕권을 초월해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적 권위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칼빈이 해석했습니다. 굉장히 적절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거룩한 교제가 회복되는 그 거룩한 영광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잠깐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이렇게 나와요. 스랍들이 모시고 섰다는 얘기는, 여기서 스랍은 어떤 거죠? 찬양하는 천사들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천사들. 그 찬양하는 천사들이,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었는데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라는 표현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이 스랍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여기서도 등장하지만 바로 이후에 이사야의 입에 핀 숯을 갖다 대는 일들도 진행하고 이런 일들을 진행하거든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 스랍들을 통해서 뭔가 상징적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뭔가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 이 이야기들은 도대체 뭔가 하는 거지요. 여기서 먼저 얼굴을 가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얼굴을 가렸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겸손한 거요. 여러분, 겸손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나 다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되죠. 겸손해야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발을 가렸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발을 가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조심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는 언제나 그래야 돼요.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조심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란 말이지요.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시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없다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날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날았다. 이것이 뭘까? 이것은요, 순종을 뜻하는 거예요. 순종이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래서 스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그거예요. 겸손해야 된다. 두려워해야 한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순종해야 한다. 결국 이사야는 이 스랍들을 통하여 모든 인간은 겸손과 두려움과 그리고 순종으로 하나님을 존귀 여겨야 할 뿐임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발견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요. 이사야가 우시아의 죽음이라는 상황 속에서 근심하며 성전을 찾아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혹 근심과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때 성전을 찾아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어느 때 어느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명자는 자기를 발견하는 사람이요, 자아를 발견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5절 말씀에 보면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니라 이로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반응을 하지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증거, 그건 뭐냐면요, 죄를 고백하게 해요. 죄를 고백하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요, 죄가 고백이 돼요. 얼마나 내가 부족한 자인지, 얼마나 내가 허물 많은 죄인이었는지, 얼마나 악한 자였는지, 얼마나 죄가 가득한 자인지.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입술이 부정한 자의 백성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추한 죄인이고 얼마나 부정한 죄인인지를 고백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내 외모를 보기 위해서는 거울을 보면 알지요. 내 외모를 보기 위해서는 거울을 보면 알아요. 저도 오늘 목양실에서 나올 때 거울을 보고 나왔거든요. 넥타이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스톨은 제대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보고 오거든요. 그러면서 한 소리 했지요. 괜찮네. 괜찮네. 그러고 가고 나왔죠. 그런데요, 그 모습이 실제 내 모습입니까? 거울로 보여지는 그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인가요? 내 안에 가려져 있는 나의 모습이 있잖아요. 죄 많은 거, 허물 많은 거, 연약하고 상처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이 모든 것들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내가 얼마나 어려워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지, 그거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요, 내 모습을 진짜 보려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진짜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진짜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진짜 자신의 모습이 보인 거예요.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나로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진짜 자기의 모습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나 자신에 대한 지식이 없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나 자신에 대한 지식이 없다. 그러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지 않고는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포카이소라고 하는 이 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의 행복을 찾는다는 것은 쌓여있는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다. 중요한 것은 그 건초더미에 바늘은 본래부터 없었던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찾기 전에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진짜 바로 찾기 전에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음 장면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 스랍들이 하나가 핀숯, 불이 붙어 있는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의 입에 갖다 댑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불이 붙은 이 숯을 입에 갖다 대면 어쩐 일이 벌어지겠어요? 다 막 부르트고 막 난리 나겠지요. 예? 다 데이고. 왜 입에 댔을까요? 왜 이 스랍 하나가 왜 그 입에, 이사의 입에 갖다 댔을까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의 입은, 너의 입술은 나의 입술이다 이거예요. 나의 입술이다. 내 입이다. 내 입이다. 저는 그것이 가장 큰 소원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 제 입이 하나님의 입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제 소원이거든요. 바로 이 장면이에요. 바로 이 스랍 하나가 이 불이 붙은 이 핀숯을 가져다가 이사의 입에 갖다 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네 입술이, 네 입이 너의 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이다. 지금 그 입술이 어떤 입술입니까? 이사의 입술이 어떤 입술이지요? 늘 자기 생각만 하던, 늘 자기 주장만 하던 입술 아닙니까? 늘 누군가를 비방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던 입술 아닙니까? 누군가의 허물 잡고 하던 입술 아닙니까? 그저 이기적인 이야기만 내쏟았던 그 입술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입술을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동일한 언어를 하고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말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는 거죠.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 이건 대단히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입에 핀숯을 가져다 대면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자로 쓰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고 있는 거죠. 바로 이사야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그때 7절 중간절에 보면,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핀 숯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 이사야가 그 근심 가운데, 근심 가운데,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성전을 찾아 눈물로 기도했을 때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영이 그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했고, 그리고 자기를 자아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여, 성령이 임하여 그에게 악이 제하여지고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있잖아요. 보기에도 정말 아까운 자녀들이 이럴 때가 있어요. 뭐 자기들이 잘못했을 때, 아빠 말이지 내가 이러려고 한 건 아닌데 아빠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실수했고 그렇게 내가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어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때 저는 행동을,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 손을 제 그 아이의 입에 딱 대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돼. 다 알아. 괜찮아. 괜찮아. 성령의 역할은 그거예요. 내가 정말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보잘것없는 죄인인지를 고백하기 시작할 때 성령님은 내 입에 대시면서 괜찮아. 네 악이 이제부터는 제하여졌고 너는 이제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평소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을 쓰는지를 보셔요. 그거 보시면 알아요. 평소에 어떤 말을 자주 사용하느냐. 입술이 부정한 자로 살아가면 아직은 내가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자주 씁니까? 격려하는 말을 합니까? 아니면 끌어내리는 말을 합니까? 살리는 말을 합니까? 죽이는 말을 합니까? 덕이 있는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면 덕스럽지 않은 말을 합니까? 어떤 말을 여러분들 주로 사용하십니까? 만약 입술이 부정하다면 핀숱을 내 입에 대어야 합니다. 그래서 악이 제하여지고 죄사함의 은총을 덧입어야 합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합니다. 말이 좋지 못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될 때 가장 먼저 바뀌는 게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할 때 가장 먼저 바뀌는 게 뭐냐면 말이에요. 이전에는 늘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늘 불평만 하고 늘 원망만 하고 늘 남 얘기만 하고 남 혐자는 얘기만 하고 늘 다투는 얘기만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가 말이 바뀌었어요. 더 긍정적으로 괜찮아 조금만 더 힘내봐 괜찮아 다 해결될 거야 에? 긍정적인 말이 되고 격려하는 말이 되고 축복하는 말이 되고 기도하는 언어가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동일한 언어들을 막 사용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변하는 거예요. 말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계신 증거는 뭐냐면 말씀으로 위로가 임해요. 말씀으로 힘을 줘요. 말씀으로 격려가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평안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성령이 내게 임한 증거란 말이죠. 오늘 본문의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죄인임을 알게 되고 결국은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어서 그의 모든 악이 제하여지고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더 깊이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를 고백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얼마나 죄 많은 자인지를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악이 제하여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움들이 제하여질 것입니다. 고통이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괴롭혔던 모든 어둠의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명자가 되려면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사명. 이사야는 드디어 사명을 발견했어요. 8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는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탄식 소리. 그 하나님의 탄식 소리는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되실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안타까워하고 계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아니 들었어도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못 들은 척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모른 척합니다. 무관심합니다. 그 일은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나 해야 될 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기의 자아를 발견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바뀝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그 음성은 나에게 주시는 음성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무관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드디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수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지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듣지를 못하고 여전히 무관심합니다. 이사야가 자기 살명을 발견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본 기도원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기도원은 어떻게 해서든지 거부합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자원하여 사명을 감당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니까 자원하는 거지요. 주님, 저를 쓰시겠다면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까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 뜻을 발견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오늘을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하여 살고자 할 때에 하늘의 영광과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이사야가 이 위대한 세 가지를 발견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어쩌면 2017년도도 한 달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입니다. 내 생의 마지막 남은 한 달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꼭 발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더욱 성실함으로 사명 감당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까지 교회 봉사자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감한다고 합니다. 기쁨으로 선택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일생 다가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이사야가 우시아의 죽음을 보고 괴로움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도 죽음의 위협과 문제를 만날 때마다 성전을 찾아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악이 제하여지고 죄사함의 은총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전을 나올 때에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자원함으로 위기 때에 나라를 구하는 선지자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이사야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왔사오니 하나님 만나 주시고 죄를 회개하며 사명을 찾음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 기간에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하겠습니다.